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북계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오늘 6자 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더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 3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면서 신속한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미한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핵 실험 분석을 위해서 대기에 떠도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10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장예수이 상무부부장이 지재롱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서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부장은 지재롱 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으로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더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장 부부장이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다시는 취하지 말 것과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9월 11일은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15년 전 3천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중요한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테러 분자들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으며 미국은 테러의 공포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가진 후에 국방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해서 9.11 테러 15주기 기념 연설을 행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단체들이 지난 9일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마련된 시리아 휴전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며 시리아 관영 언론도 인도적인 이유로 알레포에서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방어할 것이라면서 휴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시리아에 군인들을 파병한 터키 정부도 휴전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도부인 고위협상위원회는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측은 그러나 아사드 정권이 휴전 협상 내용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 반군 점령 지역인 이들리브와 알레포에서 10일 또다시 공습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적어도 8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공습을 감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 최대의 종교 행사인 성지 순례 하지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닷새간의 하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150여 개국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 메카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란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일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일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 관영 전중앙방송의 발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네. 자,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올 초에 했고요. 이제 8개월 만이고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딱 10년 동안 이제 다섯 번 핵실험을 한 겁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5차 핵실험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지금 관영매체 조선중앙TV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북부 핵시험장에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북부 핵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말합니다. 북한은
네.
지난
예.
2006년 10월 달에 1차 핵실험 이래로 지금까지 5차례 모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네.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격상 땅속 깊은 곳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에 따라서 인공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인공지진을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곧바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강도에 따라서 아 북한에서 뭔가 있었다. 그리고 위치를 보고 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에 지진파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규모가 5.0 정도에 달하는 그런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일단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북한은 이 지진파가 탐지된 지 4시간 만에 오후 1시 반 무렵이죠.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라는
네.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 지진 관측소가 먼저 이제 인공지진파를 감지를 했고 이건 4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과연 그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했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북한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 시간으로 9월 9일 9시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이나 그 미국의 정보 또는 국방당국보다는 지진연구소가 먼저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북부 지방에 지진파를 포착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이런 이유로 그 한국 언론 등에서는 아, 한국 미국 정보당국보다 어떻게 지진연구소가 먼저 이런 것을 발표하냐. 한국 미국의 그 정보당국이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북한 핵시설을 감시해왔는데 이를 사전에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앞뒤에 그 정황을 보면요. 실제로 좀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할 적에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하느라 라오스에 있었는데요.
네.
만일 한국의 정보당국이 사전에 이 같은 징후를 먼저 포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9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런 보고를 했다면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경고도 하고 대신 아마 국무총리를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귀국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의 이병호 국정원장이 9일 날 국회에 긴급 보고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핵실험 징후는 포착했지만
네.
9월 9일 날 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여러 번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보위성이 북한 핵실험을 면밀히 감시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언제 할지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경도 풍계리에 그 핵시설이 있지만 모두의 지하시설에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트럭이 다닌다든가 인원이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 핵실험 준비가 지하에서 굉장히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그
네.
정부 당국이 그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그 이 같은 그 핵실험을 준비하고 기만하고 은신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네.
벌써 수십 년간 미국 한국의 정보 당국이 같은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상당히 그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의 그 눈길을 피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시점상으로 북한이 왜 5차 핵실험 시기를 9일 이날로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9월 9일이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일 아닙니까?
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북한의 그 5대 말하자면 국경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서 몇 가지 그 분석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이 국제사회의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중국, 미국, 한국 이런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그 주요국 정상들이 특별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추가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했던 그런
예.
시점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다수의 강력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북한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예.
의미가 있고요. 시점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아까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4차 핵실험은 올 1월에 있었고요.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뭔가 서둘러서 핵무력 체제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핵무력 체제를 완성하는 것.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네.
또 경량화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또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사드,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또 대선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뭘 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립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시점이단 말이죠.
예.
이런 시점도 감안해서 이 시점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도와 관련해서는 그 국정원이 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요. 새로운 한두 가지 새롭게 있는데요.
예.
국정원은 그 북한의 그 이번에 핵실험을 한 의도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에 굴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수립이 되면은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핵이나 무슨 미사일 빼고는 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 내부를 보면요. 상납금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당간부 보고 무슨 돈을 많이 바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교관들을 포함한 그 북한의 그 엘리트들의 탈북으로 내부가 좀 동요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동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 같다 이렇게 국정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서 남한의 박근혜 정부를 좀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적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계산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그로 이제 시기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줬느냐 북한의 이야기대로 뭐 소유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한 그 성과를 이룬 것이냐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발표를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기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이 핵실험의 주기가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 폭발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핵실험은 2009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한 2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3차가 2013년에 있었는데요.
네.
2차에서 3차까지는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4차 핵실험은 2006년 올해 1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년 11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5차 핵실험은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주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5차 핵실험의 그 폭발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1차 핵실험 때는 1킬로톤에 불과했거든요.
예.
이 1킬로톤이라는 것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차 핵실험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은 1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예.
TNT 이 만 톤이 폭발한 것으로 되고요. 일본의 그 제2차 대전 종전 무렵에 떨어졌던 미국의 핵폭탄의 60%에서 70%의 그 폭발력이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 8개월 만에 또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예.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선으로 정권 교체기고 또 중국과 미국이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이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좋은 국제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8개월 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도 한국 국정원이 그 주기가 짧아진 점과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또 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5차 이후에 또 추가 핵실험도 짧은 주기 안에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풍계리에서 어느 때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6차나 7차 핵실험을 잇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관계국들, 주변국들, 또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9일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입국하려는 전용기 안에서 이제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백악관이 성명을 내놨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당시에 동남아 국가죠. 그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으로 그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보고를 듣고 바로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세기 들어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핵실험이 북한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목표로 삼은 핵무기의 운송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앞으로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행동이 대가가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라오스에서 핵실험 이후에 바로 귀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이 마침 귀국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서너 시간 앞당겨서 귀국을 했고요. 이 때문에 라오스 현지에서 오찬 일정 그리고 또 현지의 비즈니스 재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이것을 일정을 취소했고요.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외교장관 그리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말하자면 구수회의를 열었고요. 이 문제를 좀 논의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과 현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
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는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또 본인은 한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따로 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이제 대응 방안의 어떤 온도톤을 보면 이제 거의 공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 중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고 중국 측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책임자를 불러서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다. 또 중국은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관련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게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내놨던 중국 외교부의 반응과 5차 이후에 내놓은 반응. 그 온도차가 비슷한 건지 어떤 건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 1월 6일이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을 보면요. 4차 때나 지금 때나 뭐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초청을 해서 항의 또 유감을 표시했고요. 또 그 뒤로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기존 입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응해서 그 같은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4차와 5차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4차와 5차의 이후에 반응이 같다라는 건 보통 이제 그 4차 이후에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어떤 입장을 내놨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좀 퇴보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보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예.
4차하고 5차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5차 핵실험의 직면에서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4차 때는 긴급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4차 때와 5차 때의 그 성명 문안 중에서 조금 다른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건설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4차 때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4차 때도 똑같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긴급 성명을 냈다거나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4차 때와는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열린 G20 항저우에서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든지 동아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 성명까지 내가면서
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중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상태에서 중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제 유엔 안보리에는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안보리가 이런 트리거 조항에 대해서 자동 개입 조항으로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예.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고 또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그 문구에 대해서 그 합의를 이뤄 나갈지 굉장히 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차 때는 하루 전날 했다고 하는데 이제 4차 때는 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5차 때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야기가요.
아직까지 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일 했다면은 뭐 얼마 전에 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전혀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북한의 육자회담 그 차석 대표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일 그러니까 핵실험하기 그 사흘 전인데요. 중국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방문했고요. 이어서 그 8일 날은 그 노동당 요인입니다. 그 김성남 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 한국 언론들은 핵실험을 앞두고 같은 사실을 미리 좀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4차 때도 최선희 부국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최선희 부국장이 이 같은 것을 중국에 알려준 것 같지도 않고요. 이번에도 가긴 갔습니다만은 통보하고는 좀 다른 목적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화춘영 대변인이 이와 관련돼서 전달할 정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4차 때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관련된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사전 통보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예.
4차 핵실험 때와 5차 핵실험 때의 북중 관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
그 언론들에서도 그동안에 지적했지만 최근에 중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4차 핵실험 때는 이미 상당히 냉랭한 그런 북중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네.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예.
지금 5차 때에 나오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틀림없이 뭔가 사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위 당국자 당과 정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점에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다른 무엇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차와 5차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그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그렇다면 사드 정국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지금 좀 더 공조를 그 한미일 동맹을 더 가깝게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동안의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핵실험 이후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이 낸 보도를 보니까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역 균형을 깬 변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역 균형을 깼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은 지금 사실 이 시점이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좀 다시 밀착되는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또 이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것을 좀 느슨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 국제사회가 유례 없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면이 조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참 곤란하게도 5차 핵실험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저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고민에 빠지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고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관심사는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결의안 채택에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예.
그리고 기존의 제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예.
이게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안보리
있습니다.
안보리 논의 단계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가늠자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리가 소집이 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9일 미국 뉴욕의 뉴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9일 오후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이번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또 관계국인 한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 이 문제와 함께 당연히 북한의 핵실험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내용을 아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4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270호가 나온 게 한 47일 정도 됐죠. 그리고 뭐 역대급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연 그 어떤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나올 것이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항상 채택될 때마다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게 책정돼 있고요.
예.
4차는 사실 역대급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은 4차보다는 좀 더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갖게 될 것이냐. 대부분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 직후에 결의안의 문구를 말하자면 협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포함시키고 싶어 했지만 제외됐던 내용들인데요.
네.
가장 비근한 사례가 바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부분들 군수용이 아니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수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인데 이것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북한의 이런 석탄이나 철광석들을 전부 다 군수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여전히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자, 이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유도 예외를 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려 항공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고요.
예.
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은행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도 다시 논의의 그 네. 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한 23개 나라에 파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외화 수입원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옥죄는 그런 방안이 이번에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270호 결의안 논의할 당시에 논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결론에서는 빠진 부분들 그리고 또 270호 시행 이후에 좀 허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교하게 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올 것이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입니다. 앞서 뭐 중국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러시아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큰 관심사인데
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략적인 딜레마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해 보면요. 북한의 그 핵개발 또 미사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북한을 옥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북한이 가진 그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카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핵 개발을 막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쁜 측면은 뭐가 있냐면 대북 제재를 너무 강하게 돼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만일 북한에서 수십만의 난민이 중국의 그 동북 삼성으로 올 경우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네 번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중국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 같은 딜레마를 반영을 해서 북한을 제재를 하긴 하고 조금씩 옥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너무 옥죄지 않는 수준의 대북 제재를 취해왔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게 아니 할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민생 목적의 그 석탄, 광물 자원 수출이라든가 또 무슨 금융 제재, 또 해운 제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절충을 해서 조금 더 북한을 옥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대북 제재 수위는 높이지 않지 않겠냐 이런
예.
관측이 많습니다.
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까지의 기간을 보니까요.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그리고 2차 2009년 때는 18일, 2013년 때 3차 때는 23일,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70호는 56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언급했던 중국의 입장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어떤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270호가 채택된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만이 능사냐. 이른바 제재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논의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재 이른바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던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은 사실 그동안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른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른바 남방 삼각을 확고하게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합쳐서 남방 삼각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지금 입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흔쾌히 말하자면 서방국들의 말하자면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핵실험을 반대는 하지만 여기에 그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예.
이 중국은 사실 이번에도 그 특별 성명을 내면서 육자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2270 안보리 결의에도 조속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왔던 것입니다.
네.
자,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나 미국이 그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옥죄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이런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미사일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핵무기, 핵실험까지 시작됐단 말이죠. 다시 또 재개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그 말하자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을 더욱더 압박하고 또 고립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아마 입장차는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북한의 도발이 좀 줄어든다든가 어떤 그런 필요한 환경들이 조성돼야지만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 조건들을 이를테면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거 뭐 정치적 상황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지금 저 6개월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그 7년간 그 대북 그 전략적 인내 정책 대북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것을 해왔는데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무슨 기존 정책을 바꾸거나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따라서 정치적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마 정권이 이제 뭐 내년 초대 되면 바꿀 테니까요. 그때 되고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좀 미국이나 북한도 뭔가 좀 새로운 그 움직임이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대화 쪽 제재와 대화가 좀 병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그 인식이 있긴 한데요.
예.
지금 대선이 항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것은 좀 지켜봐야 앞으로 좀 전망이 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것들이 미칠 파장과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애 셋 딸린 네, 애 엄마고요. 그 한국입체개혁정보원에서 대리를 맡고 예,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 컴퓨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예, 교육생들의 관리를 비롯해서 예, 행정팀을 맡고 있는 이윤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은희 씨는 함경북도 후이령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 먹이 못 살리고 힘들게 있고 꽃집이가 되고 막 굶기고 할 바에는 없애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결국 중국에 눌러앉게 되고.
두만강을 건넜던 것은 2002년의 어느 날이고 중국에 숨어 살다가 살기 위해서 다시 찾아 나선 곳이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내가 왜 니들을 낳았지? 하나만 낳지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낳았으면 후회할걸?
세 아이의 엄마로.
아, 내가 학교를 다니자면 배워야 되겠구나. 동네 아줌마 수다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의 기질이 있어야 되겠다.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내 말을 누군가는 동네 언니, 동네 아줌마, 애기 엄마 이 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아, 저 상담사 선생님 이런 높이로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탈북자들을 가르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상담사로 바쁘게 살고 있는 올해 나이 44살의 이은희 씨.
네, 저는 그래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만 향해서 누가 뭐라든 꾸준히 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꼭 배우고 내가 저걸 어찌 하겠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꼭 할 수 있다고.
조금은 늦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힘이 들더라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꾸준하게 살아온 것이 지금의 이은희 씨를 있게 한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은희 씨입니다.
네, 그 학생이 그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예,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솔직히 선생님도 하고 그 교사 여기에서 얘기하면 네, 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컴퓨터를 배우고자 학교에 오신 거예요. 학교에 오셨는데 솔직히 나이도 있고 몸도 아프시고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식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나 내가 아프면 좀 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쉬면 더 아프고 그래도 학교 오게 되면 긴장해가지고 또 학교 온다는 그 기분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출석은 꼭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60이 넘어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던 한 수강생과의 상담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오시자고 왔을 때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30대, 20대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자 하는데 조금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학생 모집이 50명이 됐어요. 한 50명이 됐는데 거기서 6명만 하라고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연세가 있는데 왜 배우고자 하시냐고 그랬더니 60이 됐는데 어디 가서 카드를 딱 배우고 싶은데 카드 만들어도 안 주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제가 열심히 다닐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급하고 배움이 급한 젊은이들도 많았지만 그때가 아니면 결코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고령의 수강생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교육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순이 됐는데도 컴퓨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죠. 네. 근데 우리 솔직히 북한에 있으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잖아요. 컴퓨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남들도 다 하는 걸 내가 왜 못하겠나 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한국이고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어느 광고 문구에서처럼 예순의 수강생에게도 그런 희망을 꼭 안겨주고 싶었었답니다.
네, 그렇죠. 신기하고 배울수록 재밌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배우시는 과정에 처음에는 자격증을 취득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배우기만 할 거예요. 자격증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는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천천히 갑시다. 다 자격증을 도전하는데 그러면 떨어져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쉬운 마음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면 될 거예요 했더니 아니 300점을 맞으신대요 지금. 그래도 목표가 높으시네요. 저는 그래도 C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B를 찾으시니까 수준이 높으신데 내가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래도 도전해 보겠다고 할게요. 도전해 보세요. 좋은 일이죠.
생각보다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몸이 힘들어 게을러지고 싶을 때, 수심 가득한 얼굴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상담사 이은희 씨가 멀리서 한국까지 찾아온 고향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자 스스로의 긍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상담하고 교육을 네. 관리를 하시는 보람이 제일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못하겠다고 완전 처음에는 안 하시겠다고 막 나가셨어요. 그래서 와서 한 열흘 있다가 나가셨다가 또다시 무슨 생각하셨는지 다시 할게요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격증까지 B를 맞겠다고 도전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일하는 궁지고 보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은희 씨의 직장인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은 컴퓨터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업부터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곳이
네.
이름이
네, 한국입체교육정보원입니다.
뭐 하는 곳인가요?
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컴퓨터 전문 네,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해 오신 탈북자분들이
네.
컴퓨터를 배워서
네.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사회에 나가서 그 직업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직업전문학교예요.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이제는 9년이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취직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에도 꼭 필요한 기초에서부터 전문가 자격증 과정까지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을 키우는 곳이고,
그리고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선생님들도 특별하시다면서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원장님 그 박사고요, 대학 6개 졸업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나는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 기술이나 이거를 학생들한테 넘겨주고 싶다, 정말 누구를 배워주고 싶어서 막 이러시는 원장님이시고, 이때 실장님도 북한에서부터 교사를 하셨고 또 여기 와서 뭐 자격증 취득하시고 대학도 다니시고 하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북한 사람이라 해서 왜 좋은지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탈북자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두 북한에서 온 탈북자 선생님. 맞춤 교육을 하는 특별한 학교에서 학교도 알리고 또 등록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나갈 때까지 수업 외에 모든 활동을 보살피는 일을 상담사 이은희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야 어여도 모르는 애기나 같아요.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야 어여 이 타자를 치면서 배우는데, 한국 이런 학원에 가면 다 잘하니까 따라를 못 가요. 그러니까 진도에 따라 못 가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지나가고 나는 내대로 그냥 앉아있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끝이래요. 근데 여기 오면 선생님들이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를 어떻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개체속성에는 개체속성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이제 방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면 왜 여기를 오겠냐고, 모르니까 왔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 배울 수가 없고 수준이 안 되니까 여기를 오면 너무 차근차근 가르쳐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 좋다. 예, 다닐수록 좋고 예. 배우면 머리에 들어오고.
이은희 씨와 이곳의 인연은 사실 오래전 이은희 씨가 이 학원의 수강생이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요 11년도에 여기를 다녔어요. 여기를 다니는데 학교를 딱 들어와 가지고 3일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애기 임신만 하면 입덧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다음부터 심해가지고 특히 컴퓨터에 앉으니까 전자파 때문에 막 이게 더 입덧이 심해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고 왔는데 한 그래도 열흘은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 올리 밀고 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를 게으르게 했고 그때 하다가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칠은 또 쉬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뭐라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특히 한국에서 살려면 컴퓨터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고 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에 심한 입덧까지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소문 났죠. 임신을 해가지고 막 솔직히 나이도 어리지 않은 몸에 그리고 배웠는데 나가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배웠을걸.
시작하자마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무척 속이 상했었던 이은희 씨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한국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요리 전문학교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애들이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음식을 학교에서 먹고 온 음식 해달래요. 할 줄을 몰라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가지하고 오이 호박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애들이 말하는 그건 뭐야? 음식 이름도 모르겠고 뭐 한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애들을 키우자면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알아야 되겠네. 애들이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음식을 잘 학교에서 먹고 오고 그게 입에 맞으니까 그래서 한식 요리를 하는 학교를 찾았고 내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빵을 배웠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빵 장사도 하고 했으니까 빵을 좀 배워가지고 한번 애들도 해줘보고 내 손으로 뭐이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1년을 다녔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으로 취직을 예.
엄마 은희 씨가 만들어주는 집밥보다 학교 급식에 어린이집 급식을 더 좋아했던 아이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녔던 곳에서 은희 씨에게 취직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른 제과제빵 직업전문학교에 취직을 했거든요. 거기 학교를 다니다가 학생으로 다니면서 거기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직원으로 채용하자. 처음에는 사양을 했어요. 아, 저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한다는 게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팀장님이 너무 권고를 하셔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점차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때 후회한 게 내가 그때 컴퓨터 학교를 다닐 때 좀 열심히 했을걸. 임시만 안 했어도 됐는데 물론 구실이지만 그래서 여기 학교를 2개월을 다녔어요. 2개월을 다녔고 그래도 그 학교를 다닌 그 덕분에 그 학교에 갔을 때 전단지는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못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만든 건 저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컴퓨터 학교를 다녔다는 그거로 해가지고 그때 아 배우면 이렇구나. 배운 거는 정말 좋은 거고 남는 게 있다 이런 걸 느꼈고 그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가정법률 상담소에 인턴으로 다니다가 원장님이 학교에 오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온 거죠.
잠시 잠깐이었지만 컴퓨터를 접해본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배워야 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이은희 씨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 무엇인가 새로 배우는 일에 신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생활교육상담사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이은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